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말라키서로 모시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2장 17절 말씀을 조금 나누었어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철학인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갖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죄를 지면서도 잘 살고 이러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노력하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시편 기자 역시 이와 똑같은 불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징계를 당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더 형통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이게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이거든요. 그는 자기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악한 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반면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난한 성도 역시 전혀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말라키 선지자는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와 동일한 불평을 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면서 따라서 그러한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소위 새로운 도덕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아주 금방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보일 때 악을 선한 것으로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도덕처럼 보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는 그러나 악을 더욱더 악되게 만들고 선을 너무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태도가 이와 매우 흡사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은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대기업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회피한 채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러잖아요. 진짜 늘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늘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자의 비유나 맞추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예, 보면은 뭐 우리도 보면 뭐 특사로 뭐 무슨 성탄절 특사 뭐 연말 뭐 그러면서 이게 뭐 해제되고 뭐 가정으로 그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 심없고 약한 자들에게는 법이 너무 엄하고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 법이 관대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시편 기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답을 알았던 거예요. 73편 17절을 보면.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는 즉각적인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답변을 깨닫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악인들의 영원한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시점에서 볼 때 그들은 잠시 형통했던 날들을 까마득한 과거의 사건으로 지나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잖아요. 뭐 2007년도 시작한 거 엊그제 같은데 2008년도가 되고 말이죠. 2008년도도 2009년도가 금방 오고 그럴 거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은 새로운 도덕을 만들어내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악을 행하는 자는 내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죄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장차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나름대로 참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매기 목사님의 예를 하나 소개를 해보면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하던 중 알코올 냄새가 나는 것을 이제 목사님이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그 알코올 냄새 나는 상태로 말이죠. 술 마셨다는 거죠. 신학생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먹은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사과를 시켰고 그 학생은 또 사과를 하고 그랬어요. 학생들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학생이 당시로서는 아마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매기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학생이 말을 전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는 여행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당신이 술 취한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세상에 사는 동안 마치 오렌지즙을 짜내듯 자신의 일생을 마음껏 즐기는 게 좋습니다. 저 세상에는 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즐기면서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멈추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라고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는 자들은 자기가 죄인이며 의로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즉각 심판을 행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매기 목사님이 또 당신이 어렸을 때 오클라호마 그 주에 살 때 어릴 때죠. 그때 얘기를 하나 해주고 계세요. 그때 어린 시절 수박 소리를 하곤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매기 목사님은 수박 소리를 하러 수박밭에 들어갈 때마다 하늘에서 당장 벼락이라도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기분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어릴 때 수박 소리를 하려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 아주 어린아이까지도 갖고 있는 악한 마음인 것 같다라고 매기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설명을 너무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선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반드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께서 죄인에 대해 결코 심판하시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하시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속히 악을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악을 행하고도 그것을 계속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닌가요? 지금도 그대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런 모습으로 말이죠. 말라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백성들의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그 기록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말라기 3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가보실까요? 말라기 3장은 두 사자에 대한 예고입니다. 3장은 바로 앞장의 결론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기한 질문, 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뭐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됩니다. 3장 1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본절에서는 두 가지 사자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언약의 사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할 첫 번째 사자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이 사자에 대한 예언은 사복음서 전체에 인용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자가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본절은 그분의 초림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절은 그분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고 땅 위에 있는 반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심판주로 오시게 될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시는 자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게 누가복음 12장 14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아직 재판관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에 관한 본절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그 내용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9절 10절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바로 다음 성경인 마가복음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7장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23절 이런 기록이 있죠.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것은 이사야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지만 우리는 말라키 선지자도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우리의 구주로 보내시는 것은 당신께서 은혜로우시며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로 분명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대한 공의와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죄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인들의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시려 하신다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지만 저는 그분으로부터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우 분명하게 깨닫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분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는 그분이 크고 신보좌에 앉아계신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장차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의 사자라는 말에 있어서 어떤 언약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이 신약의 새로운 약속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어떤 언약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언약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 표현하고 있다고요. 한 예를 들어본다면 레위기 26장 9절로 13절에 이러한 언약의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권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그렇죠? 창대케 할 것이며 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명의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은 언약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세 율법을 통해서 40년 후에 언약에 대한 그들의 체험을 확인해 주는 책인 신명기 가운데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4장 23절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물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과 나아가서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신 것까지 범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라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 장차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말라키 3장 1절 말씀이 그때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3장 1절이 그때 청결과 정화 작업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께 순종하지 않는 한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것은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도 통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